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부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출애굽기입니다.
1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뒤에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셨다. 아버지,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시어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해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삶을 주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맡기신 일을 다 마침으로써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영광을 누렸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영광을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시 누리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세상 사람 가운데서 몇 사람을 뽑아서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는 이들을 제게 맡겨주셨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정말로 깨달았으며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며 아버지의 것은 모두 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는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갑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버지의 능력으로 곧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이들을 지켜 보호하였습니다. 한 사람을 빼놓으면 이들 가운데서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은 멸망할 사람이었고 그를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아직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넘치는 제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합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한 자 사탄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이들을 구별하여 이들이 당신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게 해 주십시오.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저는 아버지를 섬기는 일에 저 자신을 바칩니다. 그것은 이들도 진정으로 헌신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제 기도는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제 기도는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들 모두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제가 하나이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이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이 사람들이 제가 있는 곳에 저와 같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은 아버지를 모르지만 저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었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들 안에 있게 하고 저 또한 이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제9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그들을 보내기를 거절하고 계속 그들을 붙잡아 둔다면 주의 손이 들여있는 너희 집 짐승들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를 쳐서 심히 무서운 병이 들게 할 것이다. 그러나 주는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과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을 구별할 것이니 이스라엘 자손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게 할 것이다 하여라. 주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나 주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튿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시니 이집트 사람의 집짐승은 모두 죽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집짐승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바로는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의 집짐승이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화덕에 있는 그으름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주어라.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바로 앞에서 공중에 뿌려라.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먼지가 되어 사람과 집짐승에게 악성 종기를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화덕의 그으름을 모아가지고 가서 바로 앞에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를 일으켰다. 마술사들도 종기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서지 못하였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종기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으므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여라. 히브리 사람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이번에는 내가 나의 온갖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려서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너에게 알리겠다. 내가 팔을 뻗어서 무서운 질병으로 너와 너의 백성을 쳤다면 너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졌을 것이다. 너에게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 온 세상에 나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내가 너를 남겨두었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매우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니 그처럼 큰 우박은 이집트에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이제까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그러니 이제 너는 사람을 보내어 너의 집짐승과 들여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들에 남아있는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쏟아지는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다. 바로와 신하들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자기의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안으로 피하게 하였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종과 집짐승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그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늘로 팔을 내밀면 우박이 온 이집트 땅에 그리고 이집트 땅에 있는 사람과 짐승과 들의 모든 풀 위에 쏟아질 것이다. 모세가 하늘로 그의 지팡이를 내미니 주님께서 천둥 소리를 나게 하시고 우박을 내리셨다. 벼락이 땅에 떨어졌다. 주님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신 것이다. 우박이 쏟아져 내리면서 번개불도 함께 번쩍거렸다. 이와 같은 큰 우박은 이집트의 나라가 선 뒤로부터 이집트 온 땅에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 이집트 온 땅에서 우박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할 것 없이 들에 있는 모든 것을 쳤다. 우박이 들의 모든 풀을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나의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너는 주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나게 하신 이 천둥 소리와 하나님이 내리신 이 우박을 그치게 하여다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는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않아도 괜찮다. 모세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성을 나가는 대로 나의 손을 들어서 주님께 빌겠습니다. 그러면 천둥 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더 이상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온 세상이 우리 주님의 것임을 임금님께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래도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삭이 펼 때가 아니었으므로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는 바로 앞을 떠나서 성 바깥으로 나갔다. 그가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니 천둥 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땅에는 비가 더 내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바로는 비와 우박과 천둥 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서도 다시 죄를 지었다. 그와 그의 신하들이 또 고집을 부렸다.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대로 바로는 고집을 부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인자하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의 기적들. 성경은 특별한 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도덕적 교훈 때문만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특별한 기적들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스어로 기록된 신약성경에는 기적이 다음 두 가지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하나는 권능의 행위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다른 하나는 표적 혹은 표징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으로 그의 특별한 권능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사롭지 않은 일이나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을 기적으로 잘못 적용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적이란 우주의 자연법칙이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 저지되고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초고층 빌딩에서 야구공을 떨어뜨리는데 그것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면 그것은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법칙에 따라 원래 아래로 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진단받은 환자가 조금씩 건강을 회복했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초자연적 방법이 아니라 자연적 방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가 어떻게 병을 회복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자연 법칙을 역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회의론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이 상상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성경을 공격했습니다. 여기서 그에 대한 반론을 충분히 전개하기에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일반적인 자연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을 인정하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것이 사람을 자연 출산 과정을 통해 태어나게 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출산이나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자연 출산의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죽은 사람을 살린 기적을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산의 현상은 익히 보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현상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곧 기적이 가능함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을 자연현상으로 설명하려는 이들도 덜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연법칙을 이용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에 내린 열 가지 재앙 중에는 단순한 자연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적절한 때에 나타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서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물론 이 말씀이 기적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단순한 자연현상이라고 주장하는 근자에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예수께서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을 가리켜 음식의 자연 증가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적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기적을 말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은 만물의 창조를 비롯해 많은 기적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최초의 사람을 지으신 일도 기적을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도 기적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적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루성이 무너지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4장에는 죽은 두 아이를 살리는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적은 대부분 신약에서 나옵니다. 신약시대의 기적은 주로 예수께서 행하셨지만 더러는 사도들이나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행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예수께서 자연의 힘을 제어한 기적들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병자를 고친 기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에는 몇 가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는 명성을 얻기 위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병나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0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둘째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모든 병을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 그런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성경은 사도들이 병 고친 기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은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이 기질적인 병은 치료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환자의 믿음을 병 고침의 절대적인 조건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병 고치신 기적이 31번 나오는데 그 가운데 병자의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15번은 병 고침에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9번은 믿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었으나 병 고침의 조건으로 요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4번은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기 전 이미 죽었으므로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은 병 고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구동성으로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병의 일부만 고친 적이 없습니다. 눈 못 보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이 완전하게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병이 단순히 호전되거나 몇 주 후에 재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병 고치는 사람들은 종종 완전하게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몇 주 후에는 원래 병든 상태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다섯째로,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를 만져서 고치시거나 말씀 한마디로 즉시 낫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병자가 그 즉시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시간을 두고 조금씩 호전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이 되려면 자연 법칙을 초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인 호전은 자연 법칙을 역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점진적 호전은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병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병의 회복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번에는 기적의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그 기적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신 것이 그로 하여금 단순히 다시 걷게 하려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음을 증명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그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트렌치는 그가 쓴 책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예수의 기적은 그가 행한 선한 일의 보증서이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유대인들은 기적을 하나님의 권위의 표시로 이해했습니다. 예수께서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실 때 그들이 예수께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요한복음 2장 18절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던진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런 일을 할 권위를 갖고 있음을 증명해 줄 기적을 원했습니다. 모세도 사람들의 이런 생각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을 때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았음을 보여주는 세 가지 기적을 행할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집트로 와서 기적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로왕의 마술사들도 모세의 기적과 똑같지는 않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었지만 마술사들에게도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거짓 기적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하나님의 일꾼인지 아닌지 분간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르치는 교리를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교훈이 잘못된 것이라면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약의 교훈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거절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성경시대에 일어난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에게 기적적인 능력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권능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선물을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의 개종자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18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주어 그 권능을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오직 사도들만 이와 같은 은사를 받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사도의 죽음을 끝으로 그와 같은 기적이 끝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바울도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홉 가지 성령 은사를 열거하면서 바울이 한 말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이 어떤 은사보다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고린도전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아홉 가지 은사를 열거한 후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기적적인 은사가 그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 온전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이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어로 온전한 것은 중성이므로 그리스도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리스어로 온전한 것을 어원을 살펴보면 최종 단계로 인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온전하여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애원과 방언이 있었지만 그것은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계시였습니다. 그것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신약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그와 같은 기적적인 은사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제2세기에 이르러서는 이런 은사가 점차로 사라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사람 앞에서 하늘나라의 문을 닫기 때문이다. 너희는 너희 자신도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까지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바다를 건너가서 다른 나라 땅을 두루 돌며 너희의 가르침을 따를 사람들을 찾아다닌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찾으면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너희와 같은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한다.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제 앞도 잘못 보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 성전 안에 있는 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 너희 눈 멀고 어리석은 사람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성전이냐? 성전 안에 있는 금이 귀중한 것은 그것이 성전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전이 더 중요하다. 또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나 그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을 두고 한 맹세는 지켜야 한다. 너희는 눈뜬 장님들이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제단 위에 있는 재물이냐 아니면 제단이냐? 제단의 재물이 귀중한 것은 그것이 제단 위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제단이 더 중요하다.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도 그 성전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너희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큰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기르는 박하와 회향과 근치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는다. 물론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바치는 것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이 더 중요한 요소들도 지켰어야만 했다.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는 너희가 바로 눈뜬 장님이다. 자기 잔에 빠진 하루살이는 건져내면서 낙타는 삼키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아라. 너희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어두운 밤하늘의 영롱한 별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우리는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교훈들은 너희들도 이 복된 사람들처럼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림 없이 서서 최선의 믿음을 경주하라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는 역시 본받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또 한 번에 걸쳐 상고하게 될 예수 기독교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 책망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런 유에 속한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책망받는 자리의 반대편, 즉 순종과 진실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분명히 복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책망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있던 이들에게 어느 날 예수께서 나타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두려운 책망을 듣게 될 때 그들은 물론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던 사람들조차 놀랐을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참 안타까운 표현이죠. 이들은 적어도 예수 기독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정말로 복을 주는 사람들로 존경받고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은 대단히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기독께서 오셔서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볼 때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이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늑대와 같은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신앙의 사람이라면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주님은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도 하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보다도 각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외식하는 이것도 역시 안 좋은 편이죠. 안이 충실한 사람은 바깥을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기독께서는 어떤 경우도 자신을 꾸미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라는 모습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참으로 신령한 사람은 그런 장신구를 꾸미지 않아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겉을 꾸미며 위엄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안을 더욱 충실하게 채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적으로 현명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어느 주일날 예수께서 오셔서 저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아무개여 라고 말씀하신다면 기분이 어떨까? 주님께서 항상 책망하신 대상이 평생 성경을 손으로 필사하며 사는 서기관들과 백성들에게 모든 종교로부터 삶을 지도하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책망의 대상이었다는데 심각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경성하고 깨어서 이중적인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 있는 참다운 경건의 사람들이 되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아무개여 라는 책망을 듣지 않는 복된 사람들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문을 닫고 어렵게 한 사람을 얻어도 오히려 저주의 자식을 만들어버리는 비극을 지적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천국문을 열어야 할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로막고 천국문을 닫아 잠그고 있는 모습을 사람들은 알 수 없었지만 주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요한복음 6장 40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의 주체인 교회를 통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을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이죠. 또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바리새인들은 내세나 천사나 부활 같은 것들을 모두 믿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모습은 신앙과 양심이 이미 화인마다 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함을 봅니다.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제사장이라는 귀중한 역할을 가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을 가리는 일은 없는지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는데 장애를 느끼지는 않는지 경성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 자신이 경성하지 못하고 이 바리새인들 같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전한다면 내가 전도한 그 사람도 나의 신앙을 본받아 천국 백성이 아니라 오히려 순수한 진리를 접할 기회조차 잃어버려서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경건한 삶을 감당하여 나를 통해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각자의 그러한 경건에 영향을 받아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욱 많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16절에서 22절인데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인도자들이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긴 부분이지만 의미는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세상에 황금에만 눈이 먼 종교 지도자들은 엄청난 죄악을 밥 먹듯 짓고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성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은 괜찮지만 성전의 금, 즉 돈으로 맹세했으면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단으로 맹세했다가 못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제단에 예물로 맹세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내용에다 금과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과 예물과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 중에 어느 것이 더 귀중한 것이냐고 책망하십니다. 성전이나 제단은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금이나 예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이지만 이미 세상의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나 섬기는 제단과 성전이 보이지 않고 금과 예물만 보이는 영적 시각장애자가 되어 있음에 한탄하시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눈먼 인도자라고 16절에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17절, 맹인들이여 19절 거듭 저들의 어두워진 영안을 탄식하십니다. 사실 이렇게 천국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신령한 눈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보이는 어떤 보화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귀중한 하나님과 주님을 섬기는 보물을 넘치도록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11절을 드리면서 근본 정신은 버린 자들입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네 번째로 주시는 경계는 물질은 의무에 의해서라도 잘 드리면서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종교인들에게 주는 경계의 교훈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행하기 쉬운 것은 행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람의 편리대로 바꿔치거나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악한 것입니다. 지극히 하찮은 것부터 목숨을 바쳐야 되는 긴박성과 위기 속에서 말씀을 그대로 지킨 것이 신약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교훈은 이 새언약의 시대에도 다르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서 6장 8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께서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비슷한 교훈을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당부하고 있습니다. 책망받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작은 계명들은 낱낱이 따지면서도 정작 귀중한 계명은 무시해버리고 이득이 작은 것들은 걸러보내면서도 저들은 낙타를 삼킬 정도의 탐욕스러움을 주님은 비유적으로 지적하시면서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외면해버린 사람의 욕심은 낙타를 통째로 삼킬 만한 지옥 같은 탐욕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는 두려운 경계로 들어서 탄식의 대상이 아니라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상으로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무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모습이 되므로 우리 자신의 영혼의 확신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열어줄 수 있는 주님의 희생의 대가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통해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각자가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통해 함께 성장하고 보호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보낸 소중한 편지가 되게 하시사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을 통해 복음으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준 아버지의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권세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